비가 안 오는 수요일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5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5장.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부패상,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섯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화를 선언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연속적인 이 화를 선언하는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 일곱 가지의 그 화를 선언하시는 그 장면과 유사하다.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 보니까 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 부자들의 이 토지를 강탈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선언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서부터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술 취함과 향락에 빠져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화를 선언하시고, 이렇게 이제 향락에 빠져 있는데 막상 그 주님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술에 관대한 그리스도인 치고 하나님의 일에 진정으로 열심을 낼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렸었죠. 자,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도다.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는도다. 천한 자는 낮아지고 강한 자는 겸손하게 되며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하게 될 것이로 돼 오직 만군의 주는 공의 가운데서 높여지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12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이제 하나님의 일을 중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이제 탐욕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이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제 13절과 여기 이제 16절까지는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죠. 여기 보면은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쓰였나 이렇게 잘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다. 또 굶주리게 된다. 또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 지옥을 향한다. 또 그들이 낮아진다. 또 겸손하게 된다.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강제로 겸손하게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표현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에 관한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참고로 이제 14절에 지옥이 자기를 확장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게 되면, 이 지옥이 하나님께서 그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존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옥. 그 지옥이 이제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데, 지구의 심장부에 있는데, 그런데 그 지옥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금 이걸 해석하자면 사이즈가 계속 커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많은, 또 독립심리교회의 그 목양자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반드시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런 어떤 정말로 물리적으로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문제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냐, 꼭 그렇게 안 보더라도 여기서는 사실 이제 그 포인트는 뭐냐면 지옥의 어떤 구조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뭐냐면 다가오는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클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 엄청난 심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에 대한 어떤 시각적 묘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을 뭐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옥에 관한 어떤 교리를 희석시키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지옥이 사이즈가 커지는 것으로만 해석해야 된다고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꼭 그럴 필요는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케이. 자, 여기 이제 16절에 보니까 사실 정작 중요한 부분은 이제 16절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16절과 같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만군의 주는 공의 가운데서 높여지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시리로다. 아멘.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로서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마땅히 우리가 마음으로, 뭐 몸으로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즉시 무릎 꿇고 오 존귀하신 주님, 정말 주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고 정말 모든 피조물에게 영원히 찬양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네.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네.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문제, 모든 것의 결론이 이거거든요. 이 인류 역사,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쨌든 다 끝나고 나서 결론이 이거예요. 공의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높여지시는 거.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요즘 배지호 형제님께서 열심히 이제 청년주일학교 시간에 이제 세대주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잘 들으셨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대주의자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요.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우리 같은 믿음을.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세대주의 믿음에 첫 번째가 성경은 비유 해석이 아니라 문자로 해석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그 이후에 이제 영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없어졌다 그러고 교회가 모든 걸 대체했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고 그 세 번째가 이제 이 문제거든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사람 구원받는 게 전체 주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그게 전체 주제다. 그런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인간을 통해서 그 왕국을 세우시는 거다. 아담 왕국서부터 시작해서 민족들의 왕국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한 왕국,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왕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이게 전체 주제의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인간의 구원은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이라는 큰 주제에 속해 있는 부주제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내 구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속해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이 나올 때마다 아 이게 성경의 주제구나 이렇게 그걸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성경의 주제지. 하면서 귀하게 이런 구절들을 여기셔야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방식대로 먹을 것이요 나그네들이 살찐 자들의 황폐한 곳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혼자 읽을 땐 이런 구절 잘 이해 안 가시죠? 그런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참 얘기하다가 어린 양들이 자기 방식대로 먹는다. 이건 뭐야?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이제 문화권이 달라서, 이제 말하는 투가 달라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지요. 이것은,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위에서 계속해서 지금, 심판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얘기 했잖아요. 그 결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토에 전토를 입고 가옥에 가옥을 입고 뭐 해가지고 그냥 빽빽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부자들이 가난한 자 강탈해 가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도시가 다 사라지고 파괴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양들 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도시들이. 예. 그리고 나그네들이 살찐 자들의 황폐한 곳을 먹으리라. 아까 살찐 자들은 그런 부자들을 부패했던 그 이스라엘의 부자들, 기득권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몰락하고 거기를 어떤 이교도들 또는 이 타민족들, 약탈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거하게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18절서부터 보시면 헛된 것의 끈으로 불법을 끌며 술의 줄로 끌듯이 죄를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이르기를 그분께서 서둘러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사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계획이 가까이 임하게 하사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런 구절도 읽으면 좀 헷갈리시죠.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계획이 가까이 임하게 하사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할 것이라. 얼핏 보면 좋은 얘기 같아 보이잖아요. 얼핏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가만히 잘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헛된 것의 끈으로 불법을 끌며 술의 줄로 끌듯이 죄를 끈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고 가는 끈의 술에가 그러니까 처음에 죄는 가는 끈의 죄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로 변하냐면 술에를 끄는 굵은 줄로 이게 변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죄가 점점점 커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속에서 죄의 줄에 얽혀 사는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어서 우리를 심판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서 우리를 심판해 보세요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걸 안 상태에서 다시 한번 거기 읽어보시면 19절이죠. 그분께서 서둘러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사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계획이 가까이 임하게 하사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라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뉘앙스로 다가오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자꾸 익숙해지고 성경의 말투 또 성경의 그 문화 표현 방식 이런 거 익숙해져야만 이단에 속지 않아요. 이런 기초적인 것들에 그 익숙하지 않으면 이단이 와서 어떤 구절을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네 방식대로 이렇게 설명할 때 이게 애매하고 이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저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한 그런 구절들은 그들이 해석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이런 뉘앙스, 말투, 의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파악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 이것보다 사실 어리석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접했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죠? 모두가 다 이웃처럼 돼가지고는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맨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뭐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내내 있어 왔습니다. 6000년 내내 있어 왔어요. 성경에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한번 요거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편 11절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참 구원받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십시다. 시편 10편 11절에 보니까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분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시나니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예. 하나님 이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 다 잊어버리셨어. 뭐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이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님 또는 하나님 조롱하는 모습도 많이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제적 삶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으로 또 한번 가보시면 시편 73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하겠고 또 우리가 또 자녀들을 키울 때도 행여나 이러한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참 잘 키우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편 73편 8절,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 도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 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 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학대하고 이렇게 참 거만하게 행하면서도 하나님 이걸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에게 이런 걸 알 수 있는 지식이 있겠어?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속으로건 아니면 공개적으로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신성모독 발언을 하는 자들을 그 즉시 번개를 내리셔서 새카맣게 숯덩어리를 만들어 놓으시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마치 농사의 추수처럼 수확처럼 마지막에 이 가라지들을 다 묶어서 불에 던지시기 위해서 지금은 그냥 놔두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악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은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좋은 게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전도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게 안정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 그런 종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불공정할 수가 있어? 왜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질문들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즉시 판결을 집행하시게 되면 우리 중에 살아남아서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어쨌든 이 모든 인류를 마지막에 한꺼번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참고 계시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시편 50편도 한번 보시면 50편 17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여기 시편 50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들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보고는 그에게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며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혀로는 속임수를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친어머니 아들을 헐뜯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죠.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그냥 어떤 짓을 하든지 오래 참으시고 판결을 속히 집행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잠잠한 것처럼 이렇게 계시니까 인간들이 어때요? 아, 하나님도 별거 없네. 뭐 하나님 계시더라도 나나 하나님이나 뭐 비슷한가 보네. 이런 걸 심판할 능력도 없으신가 보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혹시라도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안 드러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다 대답을 해놓으셨어요. 네. 왜 그러신지 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한번 가보시면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 그래서 이런 얘기도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신성모독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지요. 만약에 그들이 듣고자만 한다면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가 내 강퍅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말한 이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야무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차곡차곡 기록하고 계시고 그 진노를 쌓고 계신다. 더 높이 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 참고 기회를 주신 만큼 그들이 이 고통의 연기가 세세무궁토록 올라가는 불호수 속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정말 무한히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최대한의 기회를 주시고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그때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쉽게 끓다가 쉽게 식어지는 그런 냄비 같은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진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왜 이렇게 참 악인들을 빨리 이렇게 심판을 집행하시지 않나? 뭐 그리스도인들도 중간중간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더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이 말씀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이제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이제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아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는 이게 의로운 일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분명히 오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살다 보면 아, 예수님 정말 재림하시는 거야? 우리 휴거되는 거 맞아?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게 되면, 이런 말씀들을 멀리하게 되면 스르르 우리 마음에서 그 믿음이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에 가득 차게 되고 힘이 없게 되고 소망도 다 잃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미안합니다. 그 윗부분 다시 읽을게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알곡, 곡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가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확하는 그날에 가라지들을 먼저 단에 묶어 불에 태우신다.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그랬어요. 결코 고소하지도 않고 결코 그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아, 참 고소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한순간도 아니고 한시간도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고통의 연기가 세세 무궁토록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곳에 가는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금 억한 심정이 있었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런 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소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허구가 아니고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20절입니다. 거기까지만 한 번 더 보죠. 20절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저도 그 이제 설교 말씀 중에서 이제 여러 번 인용한 그런 말씀이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었던 것인데, 자, 여기는 보니까 선과 악을 서로 뒤바꾸는, 전도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부패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화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시대에나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지금 이제 심판하실 그때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를 넘어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바로 윗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어떤 후속 행동이 뭐냐? 선과 악을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선과 악을 뒤집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선과 악을 뒤집는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기준을 정하시는 창조자께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정말 이성 없는 짐승처럼 죽임당할 짐승처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들을 행하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창조자께 대한 정면 도전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 표현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그런 행위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선악, 빛과 어둠, 단 것과 쓴 것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선과 악은 윤리의 문제다. 윤리. 빛과 어둠은 그 인식의 문제다. 또 단 것과 쓴 것은 경험적인 가치의 문제다.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분도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그 현상들이 이런 거예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이런 거예요. 그 한 가지 예가 이제 젠더 이슈입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에서부터 이 젠더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과정 자체가 공교육의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라 하고 그 내리는 지침 중에서 한 가정이 엄마와 남자 아빠와 여자 엄마로만 이루어진 가정만 있는 건 아니다. 아빠와 아빠가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엄마와 엄마가 가정을 이룰 수도 있다. 이런 게 그냥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가르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교사가 파면을 당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그 외에 다른 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 자기들의 생물학적인 성을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르몬 주사, 여성 호르몬이든지 남성 호르몬이든지 호르몬 주사를 맞고 옛날에는 이런 걸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잖아요. 기술이 안 될 때는. 근데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또 외과 수술을 통해서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이들은 뭐예요? 남자를 여자라 하고 여자를 남자라 해요.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해요.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심지어는 호르몬 주사를 맞지도 않고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느낌에는 아침에는 내가 남자거든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저는 내 느낌에 제가 여자예요. 이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한 20년 전에만 들었어도 이건 정말 미친 얘기고 이런 거는 그냥 웃고 넘길 얘기잖아요. 지금 웃고 넘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거부하면 벌금을 물어요. 벌금을 문다고요. 감옥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제 나중에 감옥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벌금까지는 물어요. 이거를 어기면은. 그래서, 남자인 내가 저녁에는 나는 여자인 것 같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는 것을 누군가가 제재하면 그 제재한 사람이 벌금을 내고 이런다고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참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게 된 데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치인들과 이 어떤 판사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반항할 수는 없어요. 저항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그러한 법률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사회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원칙을 파괴하는 이러한 사람들 참으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이런 사람들이 화를 당하는 것이 고소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는 영원한 파멸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몇 대 맞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고소하지 않습니다. 통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고 혹시라도 우연이라도 이러한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들으실 수 있는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참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셔서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악으로부터 그런 화로부터 돌이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름대로 상상해서 참 하나님과 다른 나만의 어떤 신을 섬기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성껏 기록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다운 실제적인 정말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